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권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권위가 있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권위인데 바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권위입니다. 바로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창조 질서 속에 속합니다.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고 또 깨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창조 질서를 깨뜨린다는 것은 가장 기초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뜨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의 이 질서를 잘 지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그리하면 이후에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개인도 나중에 보면은 멸망을 당해 있고 사회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제도 두 가지를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가정과 교회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주례자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손에 하와의 손이 들려 있었고 이 여인의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인계를 해 주었고 두 사람은 한 몸이며 부부가 되었고 가정이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가정이 있었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다 이런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에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바로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질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획을 하셔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가정이 깨어지면 그 사회는 위험하고 국가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정을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그토록 신경을 쓰셔서 가정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은 무질서를 만들죠.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에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아내는 남편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 가정의 질서를 여태껏 깨뜨려 왔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깨뜨렸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깨뜨리는 작업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 많은 열매를 사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는 이제 더 심하게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까지도 무너뜨리고 있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동성애와 동성혼이 들어왔을 때 크게 기독교에서 반발을 했습니다만은 자꾸만 이 일이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무뎌져서 아, 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조금 두렵습니다. 저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국회 그 법 입법 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대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단어만 바꾸어 가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들어가서 반대하는 글을 올리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나라는 곧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가지고 그 나라를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셨던 이유가 바로 이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가정 하나하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면은 지진이 와도 그 건물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이 가정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 사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의 머리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머리를 머리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 또한 머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의 머리가 아내인지 남편인지 이 가정의 머리가 자녀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두고 있죠. 애매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3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은 가정에는 반드시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에 다 똑같이 평등합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장으로 세워주신 분이 있죠.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머리가 둘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죠. 그렇다면 머리 된 남편은 어떠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머리들아 이 말이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신 특별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교회 앞에 앉아서 그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내가 머리니까 내 말에 복종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들은 절대로 아내에게 내 말에 복종하라고 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아내는 남편의 말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따라하고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의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남편의 말을 복종하는 아내여야 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와 그러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이런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지 상대방에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사랑으로 가정을 보듬어 나가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깨뜨리는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곳에 보면은 주로 남편들이 그 자리 핵심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요즘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내도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데 오히려 남편을 이겨먹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보다는 학대를 많이 하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기보다는 반항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잘 안 되는 남편이지만은 자격이 없는 머리이지만은 남편을 그래도 머리로 인정을 하고 세워주는 아내가 있으면은 그 가정은 세워질 수 있고 그 아내는 참으로 존귀한 아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머리 위에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아내이지만은 그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남편이 있다면 그 가정은 세워질 수 있고 그 남편은 참으로 존귀한 남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만 만들어내는 자녀이지만은 사랑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으면은 그 자녀는 세워질 수 있고 그 부모는 참으로 현숙한 지혜로운 부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사랑하는 방법을 윗대에서부터 받지 못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이해해 주는 자녀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또 회복이 될 수가 있고 그 자녀는 아주 성숙하고 장래가 있는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번째 제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회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권위가 가정의 권위라면은 가장의 권위라면은 이 영적인 세계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권위는 바로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과 같이 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죠.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아무도 길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고 계셨죠. 모세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모든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해 내었느냐고,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고 다들 소리를 내고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보고 계셨던 길을 열어주셨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가지를 쳐야 할 것은 가지를 치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구입해서 장만을 해 주시죠.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자꾸만 다른 것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을 하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주인 권세를 가지고 주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여기에 주인은 우리들인데 왜 네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러면서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랬죠. 누가 이 권위를 주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의 주인이신데 주인에게 함부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참 주인을 잃어버리면은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수순이 그냥 그렇게 됩니다. 다른 권위가 들어오면은 그곳은 질서가 사라지고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몸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엉망이 됩니다. 삶의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사냐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게 됩니다. 맨날 그래서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며 술병 들고 다니는 거죠. 나 예수님께서 내 몸의 주인이심을, 또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해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늘 기도하는 성전이 되도록 살아가는 의미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아,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해. 그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소책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이 집이라는 것이고 집에는 주인이 있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게 모든 것을 다 꾸미고 갖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보면은 꼭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 손님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차려드리는 밥상을 대하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차려드리는 그 차를 마시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가시는 손님, 손님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할 때에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내 안으로, 내 마음의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이고,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주여 할 때 퀴리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지 손님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을 해드려야 되고 권한 이양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마음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도 주님이 질서를 잡아주시고 이 영역에 대해서도 버릴 것은 버려주시고 권한 이양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주인으로 선포를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권한을 인정을 해드리고 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 성도가 굉장히 위험한 일에 직면을 한 겁니다. 잡혀가는 거죠. 권세자들에게 잡혀가면은 이거 위험한 거죠.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랬죠. 이거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을 주겠다. 해야 될 말을 주겠다. 누가 주는 겁니까? 주인이 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줍니까?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이 속에서 내 마음의 집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그 말을 하라 그 말씀이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합니까? 생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주인,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면에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말만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대화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이 시키는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인의 음성을 잘 들으면은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네덜란드형 뉴기니아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이 책도 소책자입니다. 식구들과 함께 그 선교 오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선한 과일이 먹고 싶어서 땅을 넓게 경작을 해서 인부들을 사서 현지 원주민들을 사서 그곳에 파인애플을 경작을 했습니다. 파인애플이 열리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렸겠습니까? 참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3년째 파인애플이 익어갈 그 무렵에 기대감이 충만해서 밭으로 가봤는데 세상에 채 익지도 않은 파인애플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익기 전에 가져가야지. 안 그러면 저 투안이는 선교사를 말하는 거기 현지 단어입니다. 저 투안이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원주민들이 너도 나도 그 파인애플 밭에 가서 다 따가버린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온 파인애플이었는데 익기도 전에 다 따가버린 원주민들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나는 파인애플을 얻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고 기다려왔는데 하나도 얻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다시 훔쳐간다면 병원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때 당시 병원은 전적으로 무료로 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그 원주민들이 아주 괘씸했습니다.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실제로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점점 더 힘들어가면서 약을 달라고 사정을 하는 이 원주민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다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정이 참 많았습니다. 원주민들을 불러서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하다 안 되어서 화가 난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었습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면서 이건 내 거니까 이거는 손대지 말고 저쪽에 있는 것만 먹으라고, 밭을 반으로 나누어서 저쪽 밭을 주고 이쪽은 내 거니까 이쪽만 손 좀 대지 말라고 하면서 선물도 주고 했지만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훔쳐갔습니다. 이번에는 상점 문을 닫았습니다. 성냥과 소금과 낚시바늘과 식료품을 살 수가 없으니까 원주민들은 더 이상 살지를 못하고 다시 정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글로 다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혼자 남아서 파인애플을 먹는데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사람도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다시 돌아오십시오. 상점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선교사님은 꾀를 하나 내었죠. 독일산 커다란 셰프들을 구입을 해서 밭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아무도 선교사를 만나주지 않고 다시 정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개를 없앴고 원주민들이 돌아왔고 여전히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자기 것인 양 다 훔쳐서 가버렸습니다. 파인애플을 먹기 위한 선교사의 고충은, 하지만 파인애플 하나 먹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님은 파인애플 하나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은 선교대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는 중에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선교사는 돌아와서 그 밭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나는 먹지 못할 파인애플이니까 하나님께 이 파인애플 밭을 다 드려버리자.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밭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밭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보고 싶어서 그날 밤에 파인애플 밭에 가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밭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열매 때문에 화도 많이 냈습니다. 언성도 높였고 내 소유권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셔도 괜찮고 이 밭에 있는 모든 열매를 원주민들에게 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밭을 다 주님에게 드려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선교사님은 마음속에 하나님도 별 도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투안 선교사죠. 이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군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이젠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당신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입에서 서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서로에 대해서 친절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선교사를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입니다. 한 원주민이 물었습니다. 푸안, 요즘에는 왜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미 그 밭을 주워버렸습니다. 이젠 내 밭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것을 훔쳐가도 제가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밭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파인애플을 훔치고 있는 겁니까? 그랬을 때 나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죠. 투안이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니까 돼지 사냥을 나가서도 허탕을 치는 것이고 아이들이 병이 드는 것이고 고기 잡이를 나가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야. 바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쳤기 때문이야. 그 파인애플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훔쳐서는 안 되겠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파인애플 밭에 그들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파인애플이 익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먹고 싶었지만은 손대지 못하고 꾹 참고 선교사에게 와서 파인애플이 다 익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다 썩어서 내버리게 될 텐데요. 우리보다는 선교사님이 거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익은 파인애플을 직접 가서 수확을 해서 자신도 먹고 그리고 원주민들에게도 공평하게 파인애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교사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주권을 다, 그 권위를 다 이양을 해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단 하나의 파인애플도 먹지 못했던 그 일이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그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한을 이양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원주민들이 자진해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파인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선교사님은 이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의 아들이 아파서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의사에게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파인애플 밭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도 좋다라고 하는 주인이니까 주인이 그 생명을 데리고 가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있던 열은 내렸고 완쾌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 할지라도 주인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마음은 슬프지만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게 하모니카나 그릇이나 삽 등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있으라고 하셔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로 권한을 이양을 해드리는 것이죠. 이런 잡다한 일을 도와주느라고 성경 번역 사업이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더 많은 원주민들이 교회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두 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불완전한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어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었고 무질서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하나 정립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반드시 떼어놓고 이 시간에는 너는 기도해야 돼. 주인으로 인정을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시간들을 정립을 해 나가십니다. 네가 아무리 바빠도 요 시간만큼은 딱 떼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어야 돼. 이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립을 하면서 질서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저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생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에 하나하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맡겨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실 겁니다. 나중에 인생을 다 마치면서 뒤를 돌아보면은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마지막에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앉으셔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중에도 습관을 쫓아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병고침도 받고 천국 복음도 듣고자 몰려왔지만 예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죠. 예수님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곳을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일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질서를 정립을 시켜주시면서 제일 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의 사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걸작품으로 변모가 되어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